고린도후서 26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의 본질 두 번째 사역과 사역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가지의 사역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모든 종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역이나 사역들에 대한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단지 하나의 사역, 유일한 사역이 있을 뿐입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 사역을 가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편으로 우리라고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 사역이라고 말하지 이 사역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 한 사역을 가진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바울은 사역들의 분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유일한 사역이 동시에 많은 사역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대답은 신약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역사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한 역사를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단지 하나의 사역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도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디모데가 동일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사역을 수행하고 바울이 다른 사역을 수행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종류의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는 설교자들과 교사들과 사역자들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교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파는 침례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침례교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장로교파는 장로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또 다른 종류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성공회나 루터교나 감리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교파들이 그들 자신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실행은 옳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일한 사역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오늘날 지방교회들은 많은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사역들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사역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하나의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일한 사역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신약에 있는 유일한 사역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를 새기고 밖으로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새깁니다. 이것이 유일한 사역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교도하며 교회들을 건축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성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새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많은 다른 사역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비록 신약 성경이 사역이 하나여 유일하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지만 또한 여러 사역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사역들은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봉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사역들에 대하여 말한 것은 여러 봉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은 여러 봉사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이것은 한 종류의 봉사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젊은이들이나 약한 자들을 보살핍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종류의 봉사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봉사들은 모두 유일한 사역에 유일한 봉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이 유일한 봉사의 기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매들은 기도하러 함께 모일 때도 모두 그리스도를 사역해야 합니다. 많은 봉사들은 유일한 봉사를 위한 것이며 많은 사역들은 한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유일한 사역을 완성시키는 모든 사역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역사와 다른 어떤 것을 세우거나 성취하려는 사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장로교파를 세우려는 목표를 가진 사역이나 침례교나 루터교나 성공회의 역사를 수행해 나가려는 사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분열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역들은 유일한 신약의 사역을 위하는 것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역과 사역들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주의하면서 신약 전체를 다시 읽어본다면, 특히 서신서들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이러한 이해가 정확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노선에 따라 서신서들을 연구하고 특히 사역과 사역들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격려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연구한다면 당신은 여러 사역들과 봉사들이 모두 한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역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는 특히 교회 생활 안에 많은 봉사의 필요와 여러 사역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이 여러 사역들과 봉사들이 모두 새 언약의 사역인 유일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안에서 그 영이시며 외적으로 우리의 표현인 의이신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으로 성도들에게 새기는 것입니다. 새기는 사역.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지적한 대로 그 영과 의는 새 언약의 사역에 의하여 우리 안으로 새겨진 본질의 두 방면입니다. 산 영은 내적인 방면이요, 온전한 의는 외적인 방면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본질은 그 영과 의의 두 방면을 포함합니다.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의 사역은 새기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단순한 가르침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거룩한 본질이 그들 안으로 새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침은 어떤 본질을 요구하지 않지만 새기는 것은 마치 펜으로 쓸 때 잉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의 본질을 요구합니다. 만일 당신이 잉크가 없는 펜으로 쓰려고 한다면 종이 위에는 아무 글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본질로서 잉크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도들의 존재 안으로 글씨를 새기기 위하여 거룩한 본질을 가져야 합니다. 새김의 사역은 유일한 것이며 새기는 것을 위한 본질 또한 유일합니다. 베드로가 한 종류의 본질로 한 종류의 새김을 행하고 바울이 또 다른 종류의 본질을 가지고 또 다른 새김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나뉘어지지 않았고 분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모두 동일한 본질로 동일한 새김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다른 종류의 새김과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전파할수록 더욱 분열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새김은 유일한 본질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 새겨진 유일한 본질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성도들 안으로 새겨져야 하는 유일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유일한 본질은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그 영이라는 용어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봅니다. 그 밖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에 대하여 말합니다. 신약에서 성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예수의 영을 보며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행할 것을 명합니다. 신약에서의 강조점은 성령 안에서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영 안에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끝인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우리는 그 영과 신부를 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대한 것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종교적인 생각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메시지에서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 과정을 거치셨다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함에 있어서 내가 너무 담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에서 오늘날 하나님은 더 이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신 분이 아니요, 더 이상 원래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 내가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내 깊은 속에서는 내가 만일 과정을 거치셨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말이 없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래이라든가 과정을 거쳤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너의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어떻게 만일을 포함한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그 단계들에 관한 진리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너는 반대당하고 비평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고 고려한 후에 나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월리암 로우나 앤드류 머레이가 그들의 글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삼일성에 대한 사실을 계시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는 아버지, 아들, 영이십니다. 이것이 삼일성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삼일성은 사실상 하나 안에 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삼일을 의미합니다. 삼일성의 형용 사용은 삼일로서 두 라틴어의 어원, 즉 셋을 의미하는 트라이와 하나를 의미하는 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라이윤은 삼일을 의미하지 하나 안에 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삼일이심을 계시하는데 어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함에 있어서 삼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릇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성경은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 과정을 거치셨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과정에 대한 사실을 계시합니다. 나는 과정을 거쳤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듭 망설이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처녀의 태에 잉태되셨으며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3년 반 동안 이 땅 위에서 사셨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음부를 방문하신 후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이 과정인 한 너는 너의 메시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담대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고 그분은 더 이상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원래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그릇되다는 말입니까? 만일 당신이 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져온다면 그것은 날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당신이 그것을 요리하여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원래 그대로의 고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과정을 거친 고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원래 그대로가 아니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은 원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상 전 구약을 통하여 그분은 원래 그대로이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요리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성육신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분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분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이 과정의 방면들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주 예수는 처녀의 태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주님의 성육신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과정이 아니라 단지 절차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절차였으며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과정이라는 단어를 절차라고 바꾼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실은 동일하게 남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이것을 절차라고 부른다 해도 그것은 바로 과정인 것입니다. 그 영과 신부. 신약에서 그 영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언어에서 이것보다 더 큰 표현이 없습니다. 그 영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며 신부는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의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시점에서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과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은 결혼하였으며 우주적인 환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과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어떠한 결혼식입니까? 그것은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결혼식일 것이며 우리는 모두 거기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이신 그 영은 우리 안으로 새겨진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우리 안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는 동안에도 거룩한 본질의 어떤 것이 당신 안으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의 중점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당신 안으로 새겨진 거룩한 본질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교회들 안에서 여러 해 걸쳐 우리 안에 새겨진 거룩한 본질은 특정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현은 곧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진 본질의 표현으로 의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범사에 의롭게 됩니다. 이것은 내주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타남과 우리의 표현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영과 이 의가 새 언약의 사역의 본질입니다.